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 폭탄 테러를 가한 자살 폭파범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드 장관은 오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격범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 살만 아베디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베디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어제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경호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만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게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집필한 저서들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메달을 건네며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가족과 복음, 환경을 주제로 한 세 권의 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방안으로 인해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68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의 지출은 의회 상한선보다 520억 달러 많은 5,745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안에는 군함 6대를 비롯해 신형 전투기와 군수품들을 구매하고 전투병력을 5만 6천여 명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비용 460억 달러 등 해외작전에 필요한 예비비 6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소탕작전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 또 유럽 내 미국의 우방을 강화하고 세계 전역의 우방국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 중 한 곳인 무디스는 어제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의 A1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강등은 중국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일정 부분 침체되고 경제 전반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채무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지역에서 4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내 5개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의료시설들이 문을 닫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센트럴 카사이 주의 경우 의료시설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진과 의약품 부족에 따른 보안상 우려로 강제 폐쇄됐습니다. 성명은 또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농사가 어렵게 돼 어린이들의 식량 부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이 남부도시 마라위의 가톨릭 성당에서 사제와 신도 등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빌레가스 필리핀 가톨릭 대주교는 신도 10명과 교회 직원 3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며 반군들은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제 필리핀 보안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충성을 맹세한 반군단체 아부사야프 지도자 이슬일론 하필론의 은신처를 급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의 첫 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남북 간 민간 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국제안전기준 미흡으로 유럽연합 내 운항 제한 대상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오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6m까지 높게입니다.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미한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미한동맹이 한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 기둥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남북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핵 동결의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역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어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호응이 충분하지 않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 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이 구축되고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한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파악하며 후속 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미한 간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미국 측이 사드 체계의 전개,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대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유엔에서 논의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한국이 주도하고 유관국과 협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풀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과의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근 도발이 중장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인데도 유엔이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 교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새 대북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남북 간 민간 교류 협력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간 교류 협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이제 그 허용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그 기초에는 미한 동맹이 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안보 분야 자문역을 맡은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24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화끈하게 검증 가능한 핵 동결로 나온다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이에 대해 문 특보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더 무게를 두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그치지 않는 상황에선 제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좀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핵 문제의 해법이 모색되지 않은 상황, 적어도 협상 국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먼저 트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죠.
한편 이덕행 대변인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등 민간단체들이 최근 신청한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현재 통일부가 중심이 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군 출신인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상철 1차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 전문가이며 김기정 2차장은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구한 학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는 이신임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육자회담 국방부 대표, 또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을 역임한 뒤 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김신임 2차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했고 외교와 통일,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게 됩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예정돼 있죠. 두 나라는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하며 동맹관계를 다져왔는데요. 역대 주요 정상회담을 김영권 기자가 조명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처음 정상회담을 한 건 6.25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12월입니다.
In 1952, on a closely guarded airstrip near the Korean battlefront, preparations were completed for President-elect Eisenhower's arrival.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약속한 대로 한국을 방문해 이승만 대통령과 두 나라 간의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정상들은 지난해 9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회담 때까지 65년간 적어도 6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해마다 만나 동맹관계를 다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옛 진보정부에서 주 영국, 주 일본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는 VOA에 두 나라 정상 간의 위기의 순간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간의 사이가 늘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친미적인 또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 때 한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요. 그때도 갈등이 아주 심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과 공산주의 강경 대응을 놓고 온건 성향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상당한 이견을 보여 미국에서 이승만 정권 교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편엔 미국의 남북한 정책 관련 저서에서 역대 미한 정상회담을 분석한 이채진 클레어먼트 맥기나 대학 석좌 교수는 역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1979년 서울에서 열린 지미 카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979년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가 최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회담록이 공개되었으니까 우리가 보면 우방국가, 동맹국가들 사이의 회담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적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쟁을 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한 그런 회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진보 성향의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군사 독재와 민주적 시위 탄압에 격노했고 군사비 절감과 주한미군이 박정권의 볼모가 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진했습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조치를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남북한 군사 균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백악관 정상회담 문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려 40분간 쉬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추진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야기했다고 비판했고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확충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회담 뒤에 두 나라 관리들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재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 국방 관리들과 일본이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깰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철수 기한이 연기됐고 박 대통령의 사망과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두 나라 간의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 보수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 마주했던 부시 노무현 정상회담을 최악의 순간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퇴임 뒤 가진 한미경제연구소 강연에서 2005년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is disagreement was the backdrop for what was probably the worst ever ROC-US summit meeting in Gyeongju in November 2005.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불안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립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부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부시 대통령과 미 관리들을 당혹하게 하며 관계가 크게 어색해졌습니다.
각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관해서 말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나 우리 또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의 얘기를 오히려 듣고 싶어요.
Yeah.
부시 대통령은 하지만 더 이상 분명하게 얘기할 게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없애야만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회담에 배석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그는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인물로 이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도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적, 정신나간 인물이라고 혹평해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지내며 초기 미안정상회담을 조율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두 나라 정부가 2003년 첫 정상회담 때부터 이견이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때도 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네. 문제를 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말을 미국이 쓰기를 원했는데 그 말이 군사적 제재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 그 뜻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바로 그 직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결사적으로 쓰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으로 포더 스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때도 상당히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일치된 생각은 사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시바우 전 대사는 VOA에 당시 이견이 분명 있었지만 두 나라 실무진들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always able to find common approaches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이 현재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 교체가 됐다는 이유로 미한 관계에 걸림돌이 많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동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두 나라 간의 미래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미한 관계가 주목을 받는 건 문재인 현 대통령과 주요 관리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었고 비슷한 국정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때 미국이 이미 상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worked with Moon Jae-in before when he worked when he was the chief of staff of Noh Moo-hyun.
두 나라 사이의 대북권에 분명 일부 이견이 존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담당자들을 긴밀히 접촉하며 어떤 생각이 있는지 경청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서로가 놀라게 할 언행을 자제하며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과거 클린턴 김대중 정부, 부시 이명박 정부 때의 관계를 역대 최상의 관계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갓 취임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며 너무 서두르다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진 사례와 미국의 바락 오바마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보수 정부와의 대북 정책 충돌 우려가 있었지만 두 나라 관계가 최상으로 유지된 사례들을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미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내 운항이 제한되는 항공사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 대부분이 국제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유럽연합이 역내 운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항공사에 7년 연속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개정 고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비행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록이 유럽연합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국들이 궁극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안전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각국 항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영내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가하는 항공사로 나눠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운항이 전면 금지된 회사는 16개 나라 181개 항공사에 달하며 북한은 운항이 제한되는 6개 항공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려항공은 해당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운항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 엄격한 조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두 대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항공기만 유럽연합 안에서 운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은 현재까지 유럽연합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예, 한국의 새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요. 이에 따라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대북 지원과 교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이래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최근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했다며 평양 종양연구소 등 병원 시설에 지원한 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5년 반 정도 방북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기계들이 많이 조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노후 처리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먼저 현장을 좀 보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따라서 우리가 물자를 구매할 건 구매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종양연구소와 우리의 그 병원 시설들이 유용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의약품과 영양식을 지원해온 어린이 어깨동무도 우선 평양과 남포, 원산 등지의 병원과 콩우유 공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단절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장비와 기계 교체,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 등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1998년 슈퍼 옥수수 개발 사업을 통해 북한 식량 자립 지원을 돕고 있는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 종자 10톤과 비료 100톤이 준비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단의 김명동 국장의 말입니다.
지금 중국 할빈에서 저희는 북한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북한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식량을 위한 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빵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사랑재단의 이영현 사무국장도 언제든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열리는 대로 저희는 또 이제 분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다 있습니다. 현금이나 뭐 다른 건 안 하고 어린이 분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양과 의료 지원, 구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샘복지재단도 22일 BOA에 어린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치료용 영양식과 대규모 의약품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꽉 막힌 남북 교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인도적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김주환 대북사업본부장은 2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사업은 남북 간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확정적인 로드맵을 그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굿네이버스의 노성채 대리도 대북 인도적 사업이 남북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정치나 사상, 종교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정책을 민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그 사업들을 지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통일 코리아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대북 접촉 신청은 10여 건으로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교류 단체들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 교류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북한의 음악과 음식 등을 체험하는 축제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남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탈북민 문화 체험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 통해서요, 탈북민들이
5월 22일 월요일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 앞마당에서 북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탈북민과 국군 포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물망초 재단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물망초 재단의 홍민지 간사입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은 일단 나랑 다른 사람, 북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고 방식이 좀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이질감을 없애고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 음식도 맛보고 북한 문화도 맛보고 북한 공연도 보면서 이제 서로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과 국군 포로의 명예 회복 그리고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던 물망초 재단. 이날은 물망초 재단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살 생일 파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하게 보내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물망초라는 그런 단체가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단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그런 단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진짜 정말 열려있는 단체고 누구나 와서 누구나 교류하고 누구나 와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옥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수는 말은 짧게 하고, 그죠? 네,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한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북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 가수 한옥정 씨가 북한 문화체험 파티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탈북자 등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옥정 씨입니다.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시선이 우리는 분명히 한민족인데 다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기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북한 음식도 먹어보면서 그래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도 똑같이 이런 점이 다르고 이런 거는 너무 같구나 하는 좋은 걸 알아가는 그런 거라서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어서 물망초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 생활을 마친 탈북자 조혜주 씨가 아코디언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혜주 씨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배웠지만 한국에 와서는 별로 연주할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물망초 재단에서 아코디언도 있고 이래서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런 파티는 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선했고 오늘 연주하는 대부분의 곡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공통되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노래랑 북한 노래랑 비슷하구나라는 동질감도 느꼈었으면 좋겠고 또 고향 분들은 고향의 추억도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의 화장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독특한 북한식 화장을 체험해보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북한 화장을 체험해보는 자리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화장 전문가 이혜미 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메이크업을 살짝 반짝이가 많이 들어간 섀도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좀 색상도 이제 좀 강한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북한 메이크업을 보니까 좀 반짝이지 않는 그리고 색상도 화려한 색상보다는 갈색톤 좀 채도가 좀 낮은 그런 느낌의 화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부밥과 인조 고기밥 김치떡, 그리고 대동강 맥주와 같은 북한의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순대 맛봤어요. 순대랑 두부밥, 북한식 만두, 북한식 과자. 뭐 기존에 몰랐던 음식이긴 하지만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하면은 또 한민족인데 또 너무 그 살아온 세대나 환경이 다르니까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는 게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해서 이런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축제의 자리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함께해 고향의 정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자들은 고향 음식을 먹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빨리 통일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를 알아야지. 문화를 알아야 있다가 통일되면은 서로 이래 좋잖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마음 잡소리지. 예, 될 것이요.
물망초 5주년을 기념한 북한 문화 체험 파티. 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친근하게 탈북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망초 재단에서는 5년 전 처음 탈북자와 국군 포로를 위해 시작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와 남한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축제 자리도 꾸준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음식도 맛보고 서로 같은 공연을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함께 얘기하고 그냥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티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다른 성과가 있다면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동과 유럽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한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관련 소식,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부와 국무부 관련 예산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났군요.
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로 이어진 중동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예.
오늘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 기후변화 대책 철회, 이렇게 교황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박하는 그동안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자,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좀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을 하니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시에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장벽을 세울 생각만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는 없다. 그건 종교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즉시 반박을 한 뒤에 교황이 국경 개방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최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미군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관련 시설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초강력 폭탄을 전격 투하했을 때도요.
예.
어머니는 생명을 주지만 이 폭탄은 죽음을 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두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는데 뭐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고 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니까요.
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좀 껄끄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군요.
예, 전 세계 12억 인구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소박한 행보를 이어가서 신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신망이 높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이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제적인 흐름과 선을 긋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뭐 일종의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번 만남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또 보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직접 만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에 또 중동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영예로운 교황과 만남에 대해 기대한다고 말을 했고요.
예.
가톨릭 교리가 세상을 정의, 자유,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바티칸 교황 관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담 한 3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예.
두 사람은 통역만 배석시킨 채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비공개로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회동 직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새긴 메달을 건네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영어로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데요. 보통 분쟁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재자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예.
성서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환담 이후에는 교황청이 또 따로 성명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황청이 성명을 통해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명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가톨릭 교회와 정부가 보건, 교육, 이민자 지원 문제에서 평화롭게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요.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이라는 제목의 자신의 메시지 자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2015년 회칙 자료도 선물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읽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권 지도자인 마틴 루터킹 목사의 저서를 답례품으로 건넸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지금 범인에 대해서 좀 밝혀지고 있죠.
네, 영국 북서부 도시 맨체스터에 있는 2만 천여 명 수용 규모 경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지난 월요일 밤에 유명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직후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한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는데요.
예.
현장에서 사망한 22세 용의자 살만 라만 아베디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앰버러드 영국 내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예. 사건 직후에는 경찰이 단독 자살 폭탄 테러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수사가 조금 이제 진척이 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드 내무장관이 오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용의자 아베디가 그동안 이 간첩 역할을 해온 걸로 확인됐다면서 단독으로 테러를 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공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장에서 사망했던 용의자 아베디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94년생으로요. 만 22살이었는데요. 살만 라만 아베디는 리비아 이민 가정 출신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맨체스터 토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예.
그동안 급진적 성향을 보여서 영국 정보기관이 이미 주목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특정 테러 집단과 연계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확인한 내용은 용의자 살만 라만 아베디에게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뿐인데요.
예.
사건 발생 직후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배후를 또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ISIL이 이번 사건을 조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이 자국 내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요, 어제 테러 경보 수위를 심각 단계에서 최고 등급인 임박으로 높였습니다.
예.
맨체스터 테러 용의자 아베디의 공범에 대해 당국이 수사 중인 가운데 또 후속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번 경보 상향으로 최대 3,800명의 군 병력이 주요 시설 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4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네.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봤을 때는 국방 예산을 이제 크게 늘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습니까?
예, 국방 예산 총 규모가 약 6,700억 달러인데요.
예.
기본 예산만 5,74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의회가 정한 지출 한도보다 520억 달러 많은 건데요. 군함 6척과 전투기 여러 대를 새로 구입하고 미군 병력을 5만 6천 명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예.
또 650억 달러를 해외 예비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46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작전용이고요. 나머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퇴치 노력, 또 북대서양 지역기구 나토 회원국 등 유럽의 동맹국들을 강화하는 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예. 정부는 그렇다면 이렇게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존 로스 국방부 재무 담당 차관이 설명을 했는데요.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방 예산 증액이 군의 전투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존 버너블 국방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요. 그동안 미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75%에서 80% 정도만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미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국방 예산을 늘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를 비롯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또 병력도 이제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미군 병력 5만 6천 명 이상 늘린다고 앞서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공군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종사 1,5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모자랍니다. 더구나 앞으로 한 4년 동안 제대 요건을 갖추는 그 조종사 수가 1,600명에 달해서 조종사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1940년대 말에 미 공군이 창설된 후에 최악이란 상황까지 상황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공중급유기 역시 부족한 상황인데요. 새 국방부 예산안에는 KC-46 공중급유기 15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와 논의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그 다음 단계인데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요. 이 새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 도착 즉시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네.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이 미 국방 예산은 전 세계 1위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에 미국 국방 예산이 6천억 달러였는데요. 세계 2위에서 12국가들의 예산을 다 합한 액수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 다음으로 국방 예산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국방 예산이 는다면 반면에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텐데 특히 국무부 쪽 예산이 크게 준다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예산을 38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요. 9월 말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550억 달러였으니까 3분의 1이 줄게 됩니다.
예.
대부분 국제개발처 등 해외 원조 예산에서 줄이는데요. 이보다는 국가안보와 테러 퇴치 노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부 예산을 줄이도록 예산을 짠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6천억 달러를 줄임으로써 연방정부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무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국무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집니다. 중강 강계에는 오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0도, 신유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1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에는 13, 낮에는 22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 24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되고요.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3도, 웅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되고 삼지연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바람이 높게 일고 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 폭탄 테러를 가한 자살 폭파범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드 장관은 오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격범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 살만 아베디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베디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어제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경호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만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게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집필한 저서들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메달을 건네며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가족과 복음, 환경을 주제로 한 세 권의 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미국 멕시코 장벽 설치 방안으로 인해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68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 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의 지출은 의회 상한선보다 520억 달러 많은 5,745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안에는 군함 6대를 비롯해 신형 전투기들과 군수품들을 구매하고 전투병력을 5만 6천여 명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비용 460억 달러 등 해외 작전에 필요한 예비비 6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존 로스 국방부 예산 담당관은 이번 예산 증액은 군사 준비 태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상은 더욱 위험한 곳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어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1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번 강등은 중국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일정 부분 침체되고 경제 전반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채무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그러나 무디스가 중국의 경제난을 과대평가하고 개혁 노력은 저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지역에서 4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내 5개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의료시설들이 문을 닫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센트럴 카사이주의 경우 의료시설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진과 의약품 부족에 따른 보안상 우려로 강제 폐쇄됐습니다. 성명은 또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농사가 어렵게 돼 어린이들의 식량 부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이 남부도시 마라위의 가톨릭 성당에서 사제와 신도 등을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톨릭 대주교는 신도 10명과 교회 직원 3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며 반군들은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무장괴한 수십 명이 마라위 시청을 점거한 채 성당과 주택들의 불을 지르고 군인 2명과 경찰 1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